영원 안에서 거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로 9절 말씀과 15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9절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에도 대대로 지키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갈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야기하죠.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도 또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은 이 장면을 주로 다루려고 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죠? 웃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정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 좀 집중해 봅시다. 첫 번째, 일단 이 사람이 신앙이 되게 깊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왜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을 빌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의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내게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면 내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뭐 부유하기를, 권력이 많기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브라함 이때 신앙이 되게 여전히 아니 굉장히 더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답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건 또 뭐예요? 불신이죠. 그렇죠? 아니 20년 전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가슴이 뛰었지만 그렇게 내가 이 땅에 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지금 20여 년이 돼가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또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맨 처음에야 그걸 믿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그게 안 된다는 걸 나한테 외쳤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불신의 태도를 보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반응하지 않죠. 아, 무슨 얘기야? 막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세 번째, 이 불신의 톤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부분이 되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이 불신을 표현하면서도 어떤 톤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수용의 톤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괜찮아요. 라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셔서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와서 20년 동안 아무 일, 내가 아이를 못 얻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제 못 믿겠습니다. 뭐 이런 톤은 아니죠. 여전히 이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런 톤도 아니에요. 원망의 톤도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운 톤으로 웃고 이스마엘이나. 그러니까 수용의 표현이고 괜찮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의 내면은 무엇인가요? 왜 이런 표현을 아브라함이 하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20년의 삶을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곳에 올 때 원했던 것,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던 것은 안 이루어졌지만 다른 게 다 너무 잘 됐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부유해졌죠. 그렇죠? 거부가 됐습니다. 재산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족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큰 성공은 족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는 가솔들만 몇 명이에요? 400명이죠. 일단 남자, 성인 남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자면 400명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인과 자녀, 노인들까지 합치면 한 1,000명의 가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족장 사회에서는 그 1,000명에게 아브라함이 왕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내가 다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1,000명을. 그러니까 작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 옆에 도시국가들이 있었고 왕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과의 전투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존대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족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큰 인생에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기 아 그게 성공이지 라고 하는 그 성공의 지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부유해졌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았죠. 이민자로서 돈만 많으면 뭐해 내 고향이 아닌 데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아브라함은 되게 존중받고 명망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이 사람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고요. 그렇죠? 사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굴곡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실수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 버려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내 쪽에 잘못이 더 많은데도 내 편을 들어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셨죠. 내가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져서 내 조카가 끌려가서 그 조카를 다시 한번 되찾아오려면 정말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400만 명만 이끌고 가서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셨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2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깊은 신앙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 20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내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받지 못했지만 내가 가장 원했던 그것은 받지 못했지만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또 해주신다고 해도 안 믿으면서도 수용적인 태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런 톤의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요즘 하는 일반론적인 언어에서는 삶을 받아들인다라는 표현들에 해당되는 지금 아브라함 태도가 삶을 받아들인다는 그 톤이죠. 내가 내 인생에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만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꼭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놓고 돌아보면 내 인생에 받은 게 많고 누린 게 많고 내 인생에 나에게 주어진 분깃이란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하나, 난 저게 꼭 돼야 돼. 이렇게 한 가지로 내 인생을 규정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인생에 이미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선물들, 내가 누리고 있는 삶, That's life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거는 괜찮아요. 이제 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게 안 됐어도 나머지는 너무나 잘 되어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삶에 만족합니다. 제게 소원을 얘기하라면 이 삶이 나와 내 자녀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런 마인드란 걸 하나님이 아셨을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 얘가 이제 성숙했구나. 얘가 이제 입체적인 사고, 구형 있는 사고를 할 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반응 뭐였어요? 아, 큰일 났다. 얘가 소망을 버리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죠. 아, 큰일 났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여기까지가 목표인데 나는 얘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내 목표점인데 얘는 이만큼 오더니 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러고 있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아브라함을 동기부여하면서 맨 처음에 언약을 주셨을 때 훨씬 더 장황하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주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야 내가 못하는 거 있니? 내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지금 똑바로 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큰 민족이 너에게서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올 거야.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거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 나라가 그냥 네가 그냥 어떤 그냥 족장의 시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 민족의 시원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너의 자손들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그건 아브라함이 주셨던 소망이니까.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장황하게 굉장히 동기부여하면서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 이름 바꿔야겠다. 너 이름 바꿔. 뭐라고 바꿔?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 네 와이프도 이름 바꿔.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 뭐라는 거예요? 정체성 고백을 다시 해버리라는 거죠. 아예. 이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네가 자꾸 너를 고백하니까 너는 성공한 이민자 정도로 너를 자꾸 고백하는 것 같아. 너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네 이름을 정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너 이름 자체를 바꿔. 그래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네가 열국의 아비라는 걸 기억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백을 새롭게 하자. 할례를 행해. 할례를 행해.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닌 거 뭐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가 할례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고백 자체가 뭘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많으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다시 하라. 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괜찮아요. 저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거 하나 안 해주셔도 저 괜찮아요. 그냥 이 삶이 잘 유지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야 이제 네가 좀 성숙해졌구나. 너 이제 욕심 안 부리고 너 그래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려고 해봤는데 그건 좀 잘 안 되더라. 근데 나머지는 내가 너한테 잘했으니까 우리 그래 또 서로 이해하고 살. 하나님 이 정도 삶 괜찮아요. 나 참 이 정도 살기 정도 되게 감사해요. 라고 했더니 얘 봐. 소망을 내려놓네. 야 하나가 안 되고 아홉 개가 잘 됐어. 그러면 하나님 안 해주셨지만 아홉 개는 잘해주셨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이야. 이 아홉 개를 하신 하나님이 나머지 하나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야. 라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에게 이기지 못할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으면 이기지 못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노인이 되어서도 아들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야. 이길 수 못할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아들 없어도 되지 뭐 이게 정상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아브라함을 도전하시고 설득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빛나는 장면은 계속 이 부분이죠. 뭐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걸 다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진 않죠. 그렇죠? 왜요? 20년 세월이 한 말이 있으니까. 20년 동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첫 해에 믿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20배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해 한 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나한테 외친단 말이야. 됐으면 진작 됐어야지 라는 게 나한테 외친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또 뭘 해요? 내가 경험으로 미래를 보는 것을 멈추고 환경으로 미래를 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소망의 관점. 하나님을 내 미래를 보는 기반으로 바라보고 보는 비유를 지금 다시 한번 갖는 거죠. 네 하나님. 하나님께 이제까지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하신다고 하셨으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왜 이렇게 늦게 하시냐는 의문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할례죠. 그 고백을 드니까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삭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웃으면서 아니 하려면 20년 전에 했어야지. 지금 와서 무슨 얘기예요. 괜찮다니까. 이랬으면 진짜 괜찮아졌을 거예요. 이삭 못 얻었을 것입니다. 자기 말처럼 됐겠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겠죠. 왜요?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다시 믿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이런 장면들이 있죠. 어릴 때, 청년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아, 내가 너를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들 거야. 영원권의 소망.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사용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사명의 소망, 소명의 소망. 아,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이 삶을 살겠구나.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어떤 독특한 개인적인 부르심의 소망. 아, 나와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내 삶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 라고 내가 청년 때 받은 소망이 있어요. 젊을 때 받은 소망이 있어. 어릴 때 받은 소망이 있어. 근데 삶을 살아보니까 이 소망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질 않아.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막 성숙하지를 못해. 난 그저 사람이니까 겨우 신앙생활 유지하는 정도의 인격이야. 난 내가 좀 대단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거 대단한 삶이 아니야.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 남들이랑 똑같이 비슷하게 뭐 결혼하고 취업하고 돈 모으고 평범한 삶을 살아. 내가 뭐 나에게 분명히 독특하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아 그건 그냥 내가 그날 좀 기도하다가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건가? 라고 할 정도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건 안 이루어져.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좋은 가정을 꾸리게도 하셨고 아름다운 아이들을 선물 주셨고 혹은 좋은 직장을 주셔서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분명히 내 인생을 도와주셨고 하나님께 분명히 나한테 좋은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서 건지셨고 좋은 기회도 주셨고 좋은 사람 만나게 주셨고 좋은 삶의 형장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은사도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을 풀어왔어. 그래서 삶을 생각하면 감사해. 그래서 신앙도 좋아졌어요. 어떤 면에선 젊을 때보다. 아, 그 소망 얘기할 때보다 그 비전 얘기할 때보다 좋아졌어. 분명히 좋아진 부분이 있어. 근데 이런 성도에게 이런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군가 나타나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 웃죠. 이거 저도 20대 때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 뭐 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삶 저 20대 때 많이 했죠. 아 그거 뭐 그때 젊을 때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다 했죠. 다 했어요. 소망에 대해 비전에서 얘기하면 젊은 목사님 열정 있으시다. 젊을 때 하는 거지 뭐. 근데 그거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괜찮아. 하나님이랑 잘 살고 있거든. 그래서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 사는 거야.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냥 우리 애들 신앙 안에서 잘 크는 거. 우리 가정 영육간에 강건한 거.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나를 돌보셔서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내가 원하는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의 삶을 내가 혼자서 잘 살아가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제까지 나한테 해주신 거고.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라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그걸 보시면서 야, 얘 성숙했네. 이제 삶을 받아들일 줄 아네. 이러실까요? 아니면 큰일 났다 그러실까요? 내가 거기에 주저앉으라고 너한테 괜찮은 삶을 준 게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땐 그래도 소망도 꿈꾸고 비전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더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던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겠죠. 큰일 났다 얘. 나는 이 성도에게 이 정도의 뷰를 갖고 있었는데 난 이 친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했는데 이쯤 됐더니 그냥 뭐 섭섭하지만 좋아요. 그 주저앉으려고 하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예요. 저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할지. 첫 아브라함의 첫 반응처럼 반응할지. 웃으면서 내가 안 살아봤어? 그거 안 되는 거 내가 안 겪어본 줄 알아? 하고 20년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틀렸다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반응처럼 반응할 건지. 하나님, 내가 다시 믿습니다. 내 삶에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 소망을 얘기하시니까 내 그 하나님을 근거로 다시 믿습니다 하고 얘기할 건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반응을 하면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간증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삭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반응으로 반응할 때 이삭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시선을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은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겸손인 거지. 하나님께서 뭔가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실 때, 아,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깍듯하게 얘기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싫으니까 그 정도 기대 갖기 싫어서 젠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깍듯하게 얘기해요? 옛날에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고 막 이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고 그럴 땐 그때 삿대질했죠. 하나님 뭐 해준다고 했더니 해주는 게 없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 자체를 안 믿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존재와 능력은 사랑을 믿어. 소망만 안 믿지. 그냥 그 하나님의 분이라는 자체에 대한 신뢰감 있잖아. 하나님이랑 관계 엉키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깍듯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보다는 훨씬 믿음이 생긴 게 맞지만 소망의 기준에서 보다면 그건 여전히 불신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얘기할 때 믿음을 가셔야 돼요.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여러분, 이게 오늘 제일 제가 독특하게 얘기하는 거겠죠. 괜찮은 삶에 주저앉지 마세요. 괜찮은 정도의 삶에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성경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표현이 가끔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타겟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패턴을 타겟팅하는 겁니다. 자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고 위를 바라봐요. 그 과정에 뭘 바라봐요? 소망을 바라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어떠한 사람을 살아갈지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 삶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먹고 살만하고 행복하고 괜찮고 이 정도 쭉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하고 자기 삶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소망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냥 그쯤에서 멈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됐던 사람이 먼저 되죠. 얘는 잠든 토끼가 됐거든. 처음엔 소망을 바라보고 뛰다가 뭐야 여기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잠들어 버렸거든. 결승점까지 안 가거든. 근데 어떤 친구는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이 편안한 지점을 지나서 계속 뛰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전히 그 부유함을 꿈꾸기 때문에 이 오늘에 적응할 수 없으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심령이 부유한 자는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뭔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고 이러질 않는 거죠. 여러분, 내가 괜찮은 현실에 주저앉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샤 아십니까? 열왕기 상하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렇죠? 역대기 공부 우리 또 해가시겠지만 우리 그 역사서를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 아마샤를 아세요. 아마샤를 알면 여러분들이 꽤 성경에 능숙하신 분인 거예요. 처음 들어본 것 같다라는 분은 꼼꼼하게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아니에요. 웬만한 분은 아마샤를 몰라요. 설교 만들어서는 아마샤를 알 수가 없어. 왜? 설교는 주로 어떤 사람을 해요? 나쁜 놈을 얘기하면서 반면교사를 삼거나 좋은 사람을 얘기하면서 본받으러 삼거나 이렇게 설교하죠. 아마샤는 이도저도 아니었거든. 아마샤는 괜찮은 정도에서 적응한 사람이었거든. 아마샤는 선한 왕이 아니에요. 하지만 악한 왕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약간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자주 등장하지 않죠. 전 가끔 했어요. 아마샤를 아십니까? 요담을 아십니까? 유다의 왕들.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 친구 설명할 게 없어서 몇 줄 안 나와요. 뭐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놈이라고 적고 좋은 짓을 했으면 좋은 놈이라고 적을 텐데 그냥 그렇게 지냈거든. 근데 그거 아세요? 아마샤든 요담이든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똑같은 정도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가 여기서 소망을 바라보면 넌 다윗처럼 될 수 있어. 요담에게도 그러셨고요. 네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네가 요시아, 히스기야, 아사, 다윗, 솔로몬 초창기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아마샤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왜? 첫 번째, 잘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힘들 것도 같고 세 번째, 현재도 이미 왕이잖아. 내가 나쁜 짓 해서 하나님 심판받는 짓만 안 하고 요 상태로 쭉 가면 되지. 내가 여기서 굳이 신앙갱신운동을 해서 사회 지도층이랑 부딪히고 내가 또 이 영적인 갱신운동을 해가지고 또 그냥 바쁘게 살고 그러면 얼마나 바쁜데. 그러면 나부터 좀 똑바로 해야 되고 막 내 내면을 돌아봐야 되고 불편하잖아.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정도로 쭉 하면 그래서 그래 내 아버지는 이러다가 망했구나. 그건 내가 하지 말자. 그 정도로 쭉 하고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지. 아쉽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까지 웃었어도요. 아마샤보단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아니겠죠. 근데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지금 정도의 인격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재 내면의 풍경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신 최고치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만드실 때 여러분들의 내적 성숙 상태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맥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정도 살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뭐 세상에도 대단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정도의 삶의 감각과 이 정도의 삶의 형태로 살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웬만큼 먹고 살게 해준 다음에 그래 거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너 내가 살으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았구나. 천국 가서 잘 살았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중에 나쁜 사람 거의 없죠. 몇 명 있어. 근데 나쁜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 안 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딱 보셨을 때 아야 근데 좀 아쉽다 이러지 않으실까요? 너 왜 어려울 땐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하다가 이젠 제대로 뭔가 해보라고 돈도 주고 직장도 주고 집도 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너 놀더라? 아, 네가 그때부터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았으면 너도 정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됐을 거고 너를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아쉽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책들에 그런 표현들 나오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표현들 나오죠. 이 사람이 아예 신앙을 안 갖게 하는데 실패했어. 신앙을 가져버렸어. 이 사람이 미숙한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게 실패했어.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졌어. 그러면 그때 사탄이 이 사람에게 하는 게 뭐라고 많이 표현해요. 아, 얘가 신앙을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건 너무 힘들어. 얘가 신앙을 변절하게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얘를 아예 미숙한 수준으로 신앙만 있지 사실은 되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게 하기도 힘들어. 얘는 자기 내면과 삶에 그 정도의 성숙도는 가져버렸어 이미. 그 정도 이미 이뤘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탄 얘한테 취하는 전략은 뭐라고 표현해? 스크루테이프 같은 데서 괜찮은 삶을 선물로 주는 거죠. 왜? 걔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 후배 사탄한테 충고하는 거잖아요. 걔를 죽자고 달려들지 마. 걔를 기독교에서 떠나게 하려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달려들지 마. 그러다간 일이 더 커져. 그러다가 걔 비장하게 나온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난리나. 어설프게 건들지 마. 걔한테는 그냥 괜찮은 삶을 선물로 줘. 그럼 걔는 거기서 멈출 거야. 걔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 거야.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거고 본인도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갈 거야. 그 정도면 충분해. 전쟁을 할 때 어떤 부대가 굉장히 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략적으로 고립시킵니다. 이 부대를 없애려다간 내가 죽게 생겼어. 없애진 않아. 근데 전략적으로 고립시켜요. 이 부대가 큰 승리를 하지 못하도록. 이 부대가 다른 부대를 돕지 못하도록. 이 부대랑 장기전을 할 수밖에 없는 전선을 형성하고 이 부대가 여기에 묶여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지도 지지도 않게. 그러니 딴 데서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럼 나중에 지가 남아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괜찮은 삶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세 단계로 보셔야 돼요. 유다의 왕들을 보십시오.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선한 왕, 악한 왕,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왕.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되어 있어요. 두 개로 분류하지 마세요. 난 악한 왕은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악한 왕은 아니죠. 여러분들 문화세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로보암 같지 않죠. 그렇죠. 아합 같지 않아요. 그렇죠. 거긴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왕 얘기할 땐 난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선한 왕 얘기할 땐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착한 놈도 아닌 것 같아. 막 히스기야 얘기하면 내 얘기 같아요? 아니잖아. 막 다윈 얘기하면 내 얘기 같아? 그럼 난 어디 있을까? 악한 왕 얘기할 때도 난 그런 나쁜 놈은 아닌 것 같고 선한 왕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좋은 놈도 아닌 것 같으면 그럼 난 어디 있을까? 여러분 괜찮은 정도에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가우친 더 큰 소망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늘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같은 얘기지만 다른 관점에서 강조하죠. 소망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소망에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은 소망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소망 크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영혼구원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먼지 쌓인 상태로 말씀드렸죠. 여러분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먼지가 쌓인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지금 환경에서 형성된 건 여러분들의 지금 세상에서 자극받아 형성된 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그런 먼지 쌓인 부분들을 지워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소망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주신 소망, 영혼구원의 소망. 이 소망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내면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격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베스트가 아니에요. 베스트는 무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포텐을 50%도 터뜨리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훨씬 더 괜찮은 사람. 그 소망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선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을 하면 내가 뭐가 생겨요? 자부심이 생겨요. 내 인생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삶에서 여러분들의 사회적 삶을 가장 빛나게 느끼게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들이 뭐 많이 갖고 뭐 소유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이 삶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자부심과 보람이 찾아오는데 그게 내 사회적, 그게 내 사회적인 삶에서 가장 큰 포텐이에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선망하는 위치에 있는 거, 거기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에 딱 이걸 느낄 것 같아요.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한 영혼을 구했구나. 내가 한 가정을 변화시켰구나. 내가 한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인생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바꿨구나. 내가 세상을 그래도 이만큼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구나. 이 세상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이 정도 역할을 계속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딱 느낄 때 여러분의 사회적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의 진정한 자부심이 오지.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남들 뭐 좋은 차 이거 갖고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고 하는 거는 이거에 비하면 10도 안 와요. 10이 뭐야. 5, 6, 7 정도밖에 안 와요. 이게 진짜 포텐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 무슨 돈을 모아봐라. 무슨 직업을 가져봐요. 사람들이 여러분에 어떤 박수를 쳐봐라. 여러분들 집에다가 가서 뭐예요?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 다 해요. 그리고는 더 큰 성공을 해야 된다고 알지. 가끔은 되게 성공하신 분들 만나요. 그 사람 그 생각하더라고. 내가 잘 살고 있나 싶다고. 그게 아니라 진짜 이거. 이게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소망.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삶의 소망. 이건 모두에게 주신 거. 이거 두 개는 다 있어. 이건 두 개 다 있어요.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건 모두에게 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받은 소망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좀 더 해봐요. 신앙생활 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좀 잘 되면 소망이 와요.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종류의 삶을 원하시는구나. 욕심 많은 사람 이거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얘기할 때는 내가 얘기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 소원, 내 욕심, 내 야망 이게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게 안 들려요. 얘기해줘도 내 기준으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못 꺼내지.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떤 삶을 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너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류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적당한 정도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야망을 지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욕심을 응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소원을 응원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 욕심 하나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거 갖고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평가하고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아브라함의 태도 자체는 우리의 삶의 일반론에서는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일반론에서는. 그걸 소망으로 가져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전망이 있고 계획이 있고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이건 소원의 영역이죠. 여러분들이 소원대로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춘 쿠키가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게 되면 우리가 이 정도 인원으로 앉아있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나 여기 1년 안에 만 명 앉힐 자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데 한 달 다닐 때 막 쫙쫙쫙 금방 소문나요, 여러분. 유튜브 타고 널리 널리 전파될 거야. 그게 아니야. 소망. 소망은 이루어져.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를 바라신다면 먼저 일반론적인 소망 두 가지를 딱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응답, 소망의 응답이 들리시길 기다리셔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고. 이거 아직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럼 소원과 어느 정도 연계시키세요. 대신 막연하게. 분명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신뢰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 막연한 소망이라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소망으로 진입하는 첫 단추니까. 구체적인 건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삶을 예비하고 계시다. 좋은 삶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 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게 날줄과 시질에서 천을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그 소망을 알아가고 살 때 그 소망을 여러분들 배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소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건 계속 시리즈 내내 얘기하는 거죠.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인생에서 폐기되지 않게 하세요. 그냥 결국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폐기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개인 사적인 경제적인 전망, 사회적인 전망 때문이죠. 그거랑 신앙이랑 아무 상관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잖아. 이 시대가 7% 8% 경제 성장하던 화랑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황이 다가오는 것 같고 뭐 힘들 것 같고 미래가 안 보이고 뭐 저출산에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어둡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개인 사회 비유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비유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라는 단어 꼭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 오늘만 사는 것처럼 당면 과제만 해결하고 어찌어찌 버티고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더 아름다운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그게 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지만 생활적인 것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삶에 들어오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내적 태도가 어떻게 되셔야 돼요? 아 뭔데? 약간 이 마음이어야 돼요. 설레어야 돼요. 내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좋아서. 내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무서워서. 아이씨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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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여러분한테 일단 막연한 소망이 필요해요. 함께 여러분들 인생에 함께 하세요. 함께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드실 거고요.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색깔과 여러분들의 색깔과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맞게 무엇인가 이루어 가실 거예요. 내가 거기에 집중한다면,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죠. 이게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삶으로 하나님이랑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시면 하나님 봐요. 오케이. 하나님 나 지금 소망 얘기했어. 오케이. 그럼 옛날 얘기 해보자. 20살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소망을 얘기하느니. 나한테 소망 얘기하는 건 하나님 얘기가 아니야. 왜? 20살 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10살 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5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제를 뭐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경험을 하나님과 얘기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제를 뭐로 갖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어났던 류의 일 외에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결정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앞으로 내 인생은 이제까지 살았던 방법으로 살아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뷰가 여러분들의 그 선언 여러분들 가두는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새로운 미래를 얘기할 때 과거를 갖고 그 미래를 부정하는 거 여러분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세요. 그건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야. 새로운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을 바탕으로 하나님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했으면 말도 안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20년 동안 안 생겼던 애기가 앞으로 생기겠냐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못 얻어요. 20년이 되어서 때가 됐으니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로 하나님의 소망을 부정하기를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지 그 응답의 명확성을 고민하셔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으면 그 됩니다. 그 돼요. 신기하게 돼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 포장지를 뜯느냐 뜯지 않느냐의 문제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더 좋은 삶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정도로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 삶을 살고 오라고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있어요. 그러니 눈을 열어 위를 보십시오. 계속 내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계속 내 과거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열어 앞을 보고 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귀 기울이세요. 따라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놀랍게 바꾸시는 것. 내가 옛날에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 유지하는 것 정도야. 아니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이 이제 시작될 수 있어요. 전 제 50대가 제 신앙의 전성기이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드라마틱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 그 기대를 가지시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 때 주님께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히터 좀 꺼줄래?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은데 그냥 괜찮은데 그냥 계속 이렇게 괜찮은 정도일 것 같아서 인생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그냥 괜찮은데 이 괜찮은 정도의 삶을 유지하는 게 고단해서 아 인생 지친다 인생 지친다 혹시 이런 감정선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마음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에 묶여있다면 제가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 생각하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의 관계의 숙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 실행하고 있는 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할 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 거기 하나님 초대하십시오. 혼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지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잘 안 되시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초대해서 하나님 제가 일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이 어려우십니까? 일하려고 하면 막 긴장되세요? 업무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시는 분들 혹은 여러분들이 뉴스와 기사로 접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안타깝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자기를 축복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복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어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어다. 내가 변화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으로 축복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심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내 소망을 주셨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그것을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저를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시고 제 삶을 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은혜, 축복과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현실의 길을 지나 하나님께 만드신 아름다운 장면들을 만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절이고